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잘 오셨습니다. 네, 마음을 담아서 진심으로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받아먹는 그런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에게 익숙한 본문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한 자매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가족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자매의 이야기를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참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보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 발 앞에 먼저 머무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본문이 길지 않기 때문에 본문을 따라가면서 말씀 속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합니다. 38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니라. 예수님 일행이 이동하다가 한 마을에 들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르다가 예수님 일행을 초대했습니다. 마르다의 이름은 여기서 처음 소개되는 거라서 그동안 마르다가 어떻게 예수님과 알게 됐는지 또 얼마만큼 친분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후에 40절에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 마르다는 이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 반가운 예수님이 동네에 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바로 집에 초대한 거죠. 여기서 영접하다라는 뜻은 극진히 환대하다라는 뜻입니다. 마르다에게는 많은 은사 중에 손 대접하는 은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에는 복음서에 마르다가 세 번 등장하는데요. 오빠의 죽음을 다뤘던 그 나사로의 죽음을 다뤘던 요한복음 11장 외에 오늘의 본문과 마지막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 마지막 잔치에서 마르다는 계속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자신이 가진 은사로 예수님을 정말 최고로 대접해 드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말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셨을 것입니다. 이 마르다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리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39절을 보시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미 지금 손님이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언니가 부엌에서 굉장히 분주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 동생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다, 이 듣다의 시제를 보면 그냥 잠깐 듣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발치에 앉아. 한국어 번역은 원어의 의미를 다 담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합해져 있습니다. 일단 전치사가 두 개입니다. 곁에, 아래로. 그리고 동사의 원뜻은 앉다, 확고히 자리를 잡다라는 뜻입니다. 앉았습니다. 자리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래에, 예수님 곁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어서 예수님 권위 아래로 들어간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전적인 순복입니다. 그 겸손한 자세로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열심히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언니 마르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40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동생하고 같이 일을 해도 지금 손이 부족한데 지금 동생은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부엌에 다시 올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일은 많은데 그러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집니다. 여기서 분주하다라는 원어의 뜻은 마음을 사방에서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있는데 사방에서 밧줄로 묶고 잡아당긴다라는 뜻입니다. 음식이 모자라지 않을까? 간은 맞을까? 생각보다 손님이 많이 왔는데 그릇이 부족하진 않을까? 일들이 너무 많아서 사방에서 그녀의 마음을 잡아당겼습니다. 마르다도 처음에는 기쁨으로 시작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나의 주님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일들이 많아지면서 그 시선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기서 놀고 있는 내 동생, 나의 힘든 수고로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만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지? 쟤는 저렇게 편하게 있어도 되나? 비교하는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르다의 기쁜 환대의 마음, 섬기고 싶었던 그 마음이 이제 서운함 그리고 억울함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이런 마음이 정당하다고 옳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마르다는 당당하게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주님, 동생이 저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고 가버렸는데 주님은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이런 뜻입니다. 왜 주님 제 동생 보고 가서 도우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마르다의 감정이 많이 실려 있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이 너무 놀랍습니다.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41절과 42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오히려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마리아를 혼낼 것을 기대했거든요. 나는 지금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오르니까. 근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걸로 보아서 이거는 책망이라기보다는 긍휼함과 안타까움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끌려다니고 있구나. 필요한 건 딱 한 가지란다. 이 말씀은 딱 하나만 해야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중심축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편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구약의 분깃, 유업, 기업과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구약에서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처럼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죠. 세상 기준으로 보면 가장 매우 불안한 상황입니다. 삶입니다. 그런데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인데요. 저희 자막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너의 자손에게는 땅의 기업도 없겠고 아무 분깃도 없을 거다. 너에게 주어질 땅은 없다. 그런데 땅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의 분깃이요 너의 기업이라. 레위인들에게 주신 유산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고 상황이 좋으면 풍년을 선물하고 비가 오지 않고 가물면 먹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그 땅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을 직접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의 선택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구한 것이 아니라 기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자기 인생에서 가장 귀한 분깃으로 붙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당시 여성은 아시다시피 그 유산권이 없었죠. 그래서 어떤 유산이 빼앗기지 않는다? 이것은 엄청난 선언입니다. 약속입니다. 돈은 잃을 수 있습니다. 건강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도 떠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자신을 분깃으로 가진 사람은, 누리는 사람은 결코 그 가장 중요한 것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에서 이와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119편 57절 말씀인데요. 이 역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분깃이니 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하였나이다. 여호와를 나의 분깃으로 받은 사람들, 그들에게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고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당시 이 문화 속에서 마리아의 선택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세기 유대사회에서 누군가의 발치에 앉는다? 이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여성은 공식적인 제자의 자리에 받아들여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는 것, 그 앞에서 말씀을 듣고 지금 예수님 앞에 있다라는 것은 수많은 그 시선과 편견을 온몸으로 견디면서 선택한 것입니다. 왜였을까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세상의 어떤 시선보다, 어떤 말보다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시선보다, 내가 해야 할 일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일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것이죠. 복음서를 보면 마리아는 항상 예수님 발 앞에 있습니다. 본문이 세 개가 있는데요. 오늘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12장에 등장합니다. 오빠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도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웁니다. 예수님의 죽음, 아까 말씀드린 그 마지막 잔칫날에도 가장 값비싼 향유를 그 발에 부어드립니다.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삶을 예수님 발 앞에 두었던 사람입니다. 권리 포기, 철저한 온전한 순종, 순복.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이 왕이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태도를 보아서 그 여인이 그렇게 살아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왠지 마르다는 나쁘고 마리아는 좋고 라고 느껴질 수 있죠.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틀리고 마리아가 옳다가 아닙니다. 결국 그 얘기 아닌가? 저는 많은 이제 수업을 듣고 교수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잊지 못할 실러버스, 수업 계획서 첫날의 충격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신대원의 그 과목, 한 과목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두꺼운 그 수업 계획서의 맨 밑줄에 환영의 인사와 함께 여러분의 과제가 B라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치가 B는 아닙니다 라고 쓰여 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게 영어로 되어 있었는데 그 뜻이 와닿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하고 또 찾아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그게 언어의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내가 A의 과제의 평가가 A라면 내 가치를 A로 생각했고 내 과제의 평가가 C일 때는 아, 나는 C구나 그런 존재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페이퍼, 여러분의 과제 그것에 대한 평가이지 결코 여러분의 가치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라고 교수님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랬구나. 나는 나도 모르게 지금까지 나에게 주어지는 평가들이 내 존재의 평가로 알고 있었구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었구나. 그래서 내가 C일 때, D일 때 절망하고 다시 이것을 어떻게 회복해야 할지, 회복할 수 있나? 졸업은 할 수 있나? 걱정했구나. 그렇다면 우리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께서 친히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내 아들을 줄 만큼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한 그것을 아끼지 않을 만큼 너는 존귀한 자다라고 하나님이 십자가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분들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성령이 내주하여 항상 동행한다는 그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세상의 어떤 기준도 어떤 평가도 우리를 다 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하지 않습니다. 오직 십자가만, 십자가만 우리의 가치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 여러분에게 그 확신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그 확신을 가진 사람,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평가에서도 존귀한 자다. 하나님이 아들을 아끼시지 않을 만큼 나는 존귀한 자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세상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 여러분은 어떤 때 무너지나요? 저는 굉장히 자주 무너집니다. 네, 굉장히 감정이 저한테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모르게 아, 내가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어떤 때 흔들립니까? 결코 상황이 흔들려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흔들릴 때 우리는 무너집니다. 아, 이 시간 지금 하나님 여전히 나를 주목하고 계시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나, 그 확신이 흔들리면 정말 세상 어떤 아무리 잔잔한 바닷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과 같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날아오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확신을 주는 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에 대한 가치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럼 뭘까요? 분주함으로 인해서 마르다의 시선을 예수님으로부터 빼앗긴 것입니다. 그 마음이 나뉜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했습니다.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일이 예수님보다 더 중요해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잘 해내야 된다라는 부담, 예수님께 최고를 드리고 싶다라는 그 열심이 오히려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최고의 밥상이 아니라 마르다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 자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느새 사람의 평가와 결과, 사역의 열매와 성취, 나의 염려,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지금 더 크게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쉽게 지치고 분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원하셨던 것, 마르다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마르다와의 관계였습니다. 마르다와의 교제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너무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할 때 너무 행복해 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죠. 여러분 분주하십니까? 이미 분주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더 분주할 예정이십니까? 그렇다면 그럴수록 우리가 이 시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역이, 섬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주님의 그 발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이번 한 주 어떠셨어요? 많이 지친 상태로 오셨습니까?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겠죠. 많이 분주하셨습니까? 많은 일을 감당했다라는 증거겠죠. 쉼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 쉼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만 참 쉼을 주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몰라서 쉬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 배우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니, 너의 마음을 쉬게 하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어떻게 예수님의 짐이 또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다 지시니까 내가 혼자 지고 있던 그 멍에, 혼자 지고 있던 그 짐이 가벼워지는 거죠. 절대 일이 줄어서가 아니라 가지치기 해주셔서 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많은 일을 또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맡겨주실 때는 감당한 힘을 또 주시겠지만 그럴 때 쉼은 그래 이거 다 끝나고 쉬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께로 먼저 발 앞에 엎드리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쉼이 우리를 살리고 또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바빠서 예수님을 놓쳤던 분들, 저도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랬니? 역시 너는가 아니라 정말 긍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긍휼을 부어주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불러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로하시고자 합니다. 이 밤 다시 주님의 발 앞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일보다 먼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과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보다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예수님을 더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어떤 분주함도 흔들리는 상황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그 확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다시 일어나고 버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오늘 이 찬양하고 나서 이제 계속 기도할 건데요, 이 밤 그 주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께 고정되는, 예수님으로 고정하는, 예수님 앞에 머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주품에라는 찬양을 같이 하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올 때가 있습니다. 정말 세상의 모든 파도가 나에게 밀려오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그 파도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에서 정말 놀랍게도 내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폭풍을 잠잠케 해주세요. 물론 주님 그 기도 들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폭풍을 그대로 두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잠잠히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우리 주품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능력의 발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다시 주님께로 고정합시다. 일의 결과와 사람들의 평가에 매여 내 마음이 분주했었다면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가며 소망합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많은 것에 끌려다녔습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라 생각했지만 정작 주님을 놓쳤습니다. 이 분주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주님의 발치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회개하며 나아가고 이 시간 계속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여전히 의심하고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발 앞에 머물며 주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랑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응답되지 않은 기도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기다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텐데요.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